여러분, 살다 보면요, 사람이 어려운 일이 인생에 몇 번은 오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어렸을 때 가만 생각해 보면요,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두 번이 있고요. 철문이, 제 한 살 때 제가 지나가는 철문이 제 위로 넘어졌는데 제가 지나가자마자 그 위로 쓰러지기도 하고요. 제가 죽을 뻔한 적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네 번, 다섯 번 있는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있죠. 지금 정말 사랑으로 아이를 돌보시는 분인데 그 아이가 그 목에 음식이 걸려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응급실에 가게 되고 지금 의사들은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느니 안 되느니 지금 그런 의학적인 진단을 내린 가운데 있는데 다행히도 아직은 확정적이지 않아서 72시간 될 때까지 좀 보자. 사실 제가 우리 카톡으로 우리 교인들한테 보내드렸지만 그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공학자죠. 우리가 요즘 옛날 TV가 다 이렇게 뒤가 짱구였잖아요. 이렇게 얇은 방막 TV를 만드신 분이 다카시라는 분이신데요. 그분이 너무너무 똑똑하니까 자기가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었죠. 그랬다가 자기 동네에 처음으로 스키장이 생겨서 스키를 좋아하니까 스키 거기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그때 뇌경색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있는데 갑자기 병원을 빨리 갈 수가 없잖아요. 뒤늦게 구급대가 눈썰매를 해가지고 병원에 가실 때는 이미 뇌의 반이 죽었어요. 그리고는 21일 동안 3주를 그 다카시 상이 3주를 코마에 빠져있는데 의사들은 이거는 뭐 이 MRI랑 찍어보니까 뇌의 반이 이게 하얀데 이제 엑스레이는 하얀 거는 이제 까맣게 죽은 거거든요. 반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깨어날 수도 없고 깨어나도 이거는 이미 죽은 거다. 이거는 뇌사나 마찬가지다. 그랬는데 20일 뒤에 깨어나서 멀쩡하게 깨어나가지고 몸에 약간의 장애는 있는데 모든 게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21일 동안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가다가 그 꿈속에서 사막 같은 데 가다가 강 같은 게 나오는데 자기가 죽을 것 같더래서. 근데 이분의 부인이 한국 분인데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근데 그런 거 있죠. 보통 아무리 가까운 사이에도 마누라 치마 자락 붙잡고 성 못 갑니다. 그죠? 아무리 얘기해도 남편이 안 믿는 거예요. 지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근데 그 꿈속에서 코마에서 헤맬 때 어려울 때 딱 생각나는 게 그 와중에 아 우리 마누라 이럴 때 예수 불러라 했지. 뭐 지금 뭐 죽게 생겼으니까 뭐 체면이고 내가 똑똑하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 거기서 그냥 예수를 부른 거죠. 근데 예수님이 금방 오시더라는 거예요. 금방 오셔가지고 손 잡아주고 너 그동안 나 믿고 마시지 너 마시지만 강팍하게 말이야 그런 말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오셔서 잡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깨어나는 놀랍게도 성경 말씀 한 번도 안 맞는 성경 말씀을 잘 다 아시는 거예요. 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로 예, 그렇다고 그걸 바라지 마시고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더 열심히 연구하고 정독해서 아는 게 진짜 복이죠. 그런 일도 있고요. 그 서화 어린이 때문에 제가 막 찾아보니까 4년 전에 기사인데 의사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아마 젊은 아빠였던가 의사가 아빠가 자기 아내를 통해서 애가 태어나게 됐는데 그 태어난 때 지금 이제 듀데이트가 다 거의 된 거예요. 출산이 가까웠는데 갑자기 자기는 지금 병원을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응급실에서 뭐냐 했더니 지금 당신의 와이프가 응급실에 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탯줄이 몸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탯줄이 그때 보통 제대 탈출이라고 그러는데 제대가 탯줄이니까 탯줄 통해서 뭐가 공급돼요? 산소가 되잖아요. 이게 나와 있으면 이게 보통 경로가 아니게 막 꼬이거든요. 그래서 막 해가지고 급하게 해서 막 피가 철철 나고 막 그러는데 예, 하혈을 하는데 아무튼 병원 갔더니 의사가 이미 too late 그러면서 그 아이가 죽었을 텐데 그 아이를 밑으로 꺼내겠느냐 아니면은 재원절개 하겠느냐 그것도 혹시 모르니까 의사 아빠하고 그 와이프하고 그 아이를 재원절개해서 꺼냈어요. 꺼내놓자마자 외과에서 나가더래요. 이미 죽었으니까. 근데 간호사가 애를 이렇게 보니까 얘가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인공호흡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가 일단 살아났는데 너무너무 얘가 약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호흡 보조장치 달아주고 링거 꽂고 했는데 얘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죄송하지만 아이를 어차피 죽게 생겼으니까 집에 데려가시오. 그 의사 아빠가 자기도 의사지만 병원이 그렇게 미울 때가 지금 평생 처음이다. 너무 힘들다는 거야. 최선을 다해보지 말이야. 나보고 지금 병원에서 집에 가면 내가 집에 가서 링거 하나 뽑는 것도 힘든데 내가 의사에서 알지만 또 할 수 없이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가면서 자기 장인장모 집으로 갔대요. 자기 와이프가 이제 몸을 추스려야 되니까 장인장모님이 걔한테 보리차 같은 거 먹이고 했는데 얘가 죽어가는 애가 받아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애가 제대 탈출돼가지고 산소 공급도 원활하지 않았고 그래서 의사도 얘는 이미 죽었다 살았다 그랬던 뇌사 상태다 그랬는데 그 아이가 보리차 받아 먹고 결론은 뭐냐면 걔가 커서 나중에는 학교에서 대학교 때 학교 선수도 하고 멀쩡하게 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알 수가 없죠. 그러한 기적이 우리 서아에게도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왔을 때 제가 준비한 설교 있다 하더라도 그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목자는요. 양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물론 관계가 있지만.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원사님 마음이 얼마나 정말 전화도 말씀하셨지만 목사님 전 지금 미칠 것 같아요. 죄책감이 들고 그렇잖아요. 내가 돌보는 가운데 생겨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토요일날 새벽기도 마치고 마치 미국교회 여기 카운슬 멤버 다음 멤버가 한 명이 먼저 와 있길래 이런 상황에다 기도해달라 했더니 그 사람이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애들이 클 때 뭐 주워 먹기도 하고 목에 그런 것이 막혀서 숨 막히는 거는 상당히 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더 권사님이 너무 그런 걸 안 가졌으면 해요. 제가 어저께 통화 때는 저도 저한테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떡하면 좋아요? 그러는데 정말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내가 거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다만 같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저도 집에 와서 기도하면서 나중에 권사님한테 제가 카톡으로 다시 조금 더 드렸어요. 뭐냐면은 가만 저도 기도원 가운데 생각해보니까 전능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전능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 누구한테 얼만큼의 뭐 책임이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생긴 다음에 그 일을 테이크케어하고 그를 해결하시는 분은 능력이 있는 분이지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만약에 불이 났다 누구 잘못인 간에 그럼 우리가 끕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다. 그럼 내가 날 수술을 해요? 아니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게 오늘 의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은 의사가 전문가가 고치는 거고 능력자가 고치는 거지 우리는 아닌 거죠. 이 서와 같은 이런 사건도 앞으로 살면서 우리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죠. 그럴 때 저희가 정말 중요한 건데요.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죄송하기도 하고 뭐 책임을 지고 싶기도 하고 뭐 정말 미치고 싶고 막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순간 그 상황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 이외에도 또 한 악한 존재가 그것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사탄을 쳐다보고 있어요. 사탄.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를 업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은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아를, 서아 부모님을, 원사님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가 일부러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떨어뜨린 다음에 자기 날개를 받아가지고 보듬어안듯이 오직 주께서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를 정말로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믿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이 무한히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계시고요. 더불어서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우리의 대적 사탄도 어떻게 하면은 바늘구멍만한 구멍만 있으면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까 하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시탐탐 그 한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 호시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호, 조울 호자, 시, 시간, 시자, 탐탐. 예, 탐구하고 찾는다. 예, 좋은 때를 이렇게 자꾸만 찾는다고 찾아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호랑이 호자, 시간, 시자. 탐자는 저도 처음 본 한자도 한자를 꽤 많이 하는데, 이 탐자가 뭐냐면, 노력을 탐자. 명사, 호시탐탐 명사인데, 범이 눈을 부릅뜨고, 먹이를 노려본다는 뜻으로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하여 형세를 살피며 가만히 기회를 엿봄 또는 그런 모양. 여러분, 호랑이가 호시탐탐 이 기회를 노리는 거, 이런 게 우리 성경 말씀이 어디 혹시 비슷한데 한번 기억나세요? 뭐 기억나세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 나중에 상품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네 염려지만 네가 그거 가지고 끙끙대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라고? 다시 한번?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볼 능력은 주께 있지 나한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내가 문제를 일으켜요. 하지만 그 문제를 수습하시는 분은 능력자이신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8절 말씀 마저 읽어드리면, 근신하라, 깨어라. 이럴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미칠 것 같고, 정신이 사납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왜냐면,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사자가 왜 울까요? 배고파서, 지금. 너무 배고파서 막 닥치는 대로 먹어 치우려고, 찢어 발길라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삭힐 자를 찾나니, 9절 말씀.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어떻게라고요?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너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와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그러한 딸들인 많은 동역자들이 너희와 똑같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사단의 괴계를 만나서 그러한 대적함이 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고난이 얼마큼이라고요? 잠깐.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길어봤자 우리 죽을 때는 끝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짧죠. 보통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실요, 뜻이 좀 다 다르게 달라요.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가시며. 근데 다 비슷한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능력자이신 주께서 붙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다고 끙끙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물가에가 숨을 찾는 거예요. 왜 나한테 능력을 찾아요? 하나님께 찾아야죠. 그러면서 온전케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시며, 게다가, 털을 견고하게 하시느라, 요 말씀을 저한테 온 그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건 단지 개인 얘기가 아니구나. 여러분, 지금 서어린이 이렇게 된 건요, 단지 서아의 문제, 서아 가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느끼는 게 있어요. 저희 새누리교회가 성장을 뭘 좀 하려고 그러면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주로 어떻게 하냐면, 교회 주요 멤버를 쳐요. 뭐 저희 가정을 치든지. 사탄이 꼭 도전을 해요. 그때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이 잠깐 당하는 이 고난을 잘 마귀를 대적해서 이겨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주의 능력으로 이미 이긴 승리를 저희는 그것을 다만 가서 우리가 챙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탄은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가장 중심된 그 원리가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만 마태복음 22장 보시면은 거기에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하신 대답을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그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계명이죠. 근데요, 우리 그 생각하면 우리 그냥 막 쥐약 지면서 막 내 마음을 막 다 하고 막 엉엉 울면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물론. 근데 단지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되게 해야 돼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 무시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능력자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막 걱정을 하고 내가 막 울고불고 막 합니다. 그게 모양새를 안 그런 것 같지만 가만히 그 의미를 보면요, 내가 너무 울고불고 하면은 내가 능력자도 아닌데 내 서관도 아닌데 그 월권 행위예요. 일종의 교만이에요.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나의 주인 되게 하라는 거예요. Let God be God and let Him be my master. 그래서 주인이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기도 하지만요, 그분은 온 우주 만유의 주재권자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합당하게 행동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둘째, 그 말씀 계속 읽다 보면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보면은 두 번째 계명이 사실 여기 두 개가 이렇게 잘 접혀 들어가 있다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나 사랑.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께부터 받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어? 나를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지? 죽도록 사랑하셨지? 내가 귀한 존재구나. 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야겠다. 사람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를 막 사랑하면요, 그거 큰일 나요. 여기 보면 첫 번째 계명 두 개가 같다고 하면서도 첫 번째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이 뭔지를 배우고, 내가 나를 어떻게 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가치를 배워서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부터 배운 그 사랑하는 방법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나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한다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나 망치고 남하고 관계 다 틀어져 버려요. 지금 어저께 제가 받은 카톡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권사님이 그 서 엄마가 권사님한테 보낸 카톡을 그대로 보내왔어요. 카피해가지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부모는 30대 젊은 분들이고 제가 듣기로는 교회도 잘 안 나가는 믿음이 별로 없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이분은 권사님께 보낸 카톡 제가 그냥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분은 권사님을 이모님을 불러, 이모님. 이모님, 우리 서아 CT 촬영 결과 나왔어요. 서아 뇌에 출혈은 없지만 뇌에 작은 손상이 있대요. 그래서 서아가 지금 의식을 잘 못 찾는 거고요. 앞으로도 정밀하게 MRI를 찍어봐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지금 서아 상태가 MRI를 찍을 수 없어서 좀 더 몸이 회복되면 검사할 거예요. 의식이 돌아와도 서아가 뇌 손상으로 어떻게 정상적으로 발달할지는 아직도 미지수래요. 장애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다 하네요. 그런 일은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래 주실 거라 믿어요. 장애가 어떤 장애인지 어디에 생기고 될지도 아직 모르고요. 우리 서아가 얼마나 잘 싸우고 일어나느냐 달렸대요. 우리 서아 건강하고 씩씩하고 강한 아이니까 잘 이겨내고 아무 일 없이 정말 깨끗하게 털고 일어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서아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예전처럼으로만 돌아올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이모님 가슴도 찢어지는 거 알아요. 죄책감에 괴로우신 것도 알아요. 그건 잊으시고 지금 우리 서아만 생각해 주시고 기운 차리시고 우리 서아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지금 제가 부탁드릴 수 있는 것 같이 기도해서 우리 서아 경과가 좋아서 아무런 상처 없이 상한 곳 없이 치료되는 기적이 필요해요. 이모님, 우리 서아 꼭 아무렇지 않게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알려드려야 할 확실한 우리 서아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드려야 할 것 같아서 알려드려요. 지금 우리 서아가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너무나 필요해요. 기도해 주세요. 간구해 주세요. 제발 우리 서아 빨리 회복하게 부탁드려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우리 아이가 됐으면 어땠을까? 뭐 사실은 아닌 걸 떠나서 어떻게 애를 맡길래 그랬어? 그럴 수도 있고, 그게 사람 세상에서의 사람의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30대 젊은 엄마가 지금 내가 알기로는 하나밖에 없는 아이인데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권사님 오히려 위로한대요. 그 엄마가, 서아 엄마가. 이게 뭐냐면요. 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배워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고 그 사랑을 배웠을 때 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 서아를 귀하게 생각하고 그 사랑 가지고 네 이웃을 권사님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지난주 설교 때 제가 나눠드린 마태복음 7장 12절, 소위 황금률이 뭐였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을 나처럼 잘 대접하는 거.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고 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강령을 마치 줄로 이렇게 우리 그 무슨 커다란 그런 백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줄이 있죠. 이렇게 센치한다고 잡아당기면 아가리가 딱 쪼이집니다. 그런 것처럼 구약 말씀을 딱 이렇게 오므리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거라. 황금률 또 오늘 말씀. 그럼 이게 없으면요 세상이 지옥이 돼 버려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너 때문에 그랬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살면서 우리가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몸도 힘듭니다. 낙심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내 안에 들어오는 감정대로 내 지름은요, 그러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공멸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뭐가 다른가?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그다음부터 우리가 아무런 고통이 없는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어떤 모든 고통으로부터 막아지는가? 막아주기도 하시지만 그건 아니죠. 같은 도전이 왔을 때 우리는 다르게 반응함으로써 이 땅에서 주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다른 사람 같으면은 너 때문에 그랬어. 이 죽일 놈아. 심한 경우는 법정에 가겠어. 막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 위로하고 내 마음속에 얼불이 나도 내가 그거를 내 안에 있는 걸 그냥 든다고 올라온다고 그냥 입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크리스천은 다른 게 뭐냐면 특히 교회 리더들은 다른 게 뭐냐면은 그것이 주의 성령으로 여과가 되는 거예요. 여과가 그렇죠. 필터가 돼야 돼요. 정말 저는 그 서화 엄마의 카톡을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라고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한번 살펴보고 이제 마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 말씀 뭐냐면은 이 바로 전에 에피소드가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갈릴리 호수의 한쪽 구석에 있는 거기서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 어른만 장정만 5천명, 애들 여자 합치면은 한 2만 명에서 한 2만 5천명 되는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보니까 너무 배고픈 것 같아서 보니까 어떻게 먹일까 하고 제자들을 시험하는데 제자들 빌립이 아이, 꼬마 아이의 도시락을 하나 갖고 오죠. 그 아이 혼자 먹으라고 엄마가 사줬는지 오병이어, 그렇죠? 떡 다섯 개, 고기 두 마리.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2만 명 넘는 사람들을 다 먹입니다. 다 좋았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살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많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가가 너무 중요하죠. 지금 이 사람들을 놓고 그 다음에 다음 사역지인 갈릴리 호수 다른 편에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서 이제 사역하러 갑니다. 근데 거기에 간 줄을 모르고 밤새 이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냥 죽으라고 그 많은 인파가 죽으라고 쫓아가는 거예요. 거기 말씀 보시면은 요한복음 6장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다가 건너편에서 만나 거기 간 것처럼 이렇게 쫓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냐면,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이 뭡니까? 표적은 뭐냐면은, 그냥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 역사하심에 대한 이렇게 가리키는 사인이 표적이에요. 그냥 기적은 그냥 기적이고, 기적 플러스 거기에 사인의 의미가 담겨 있으면 그게 표적인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단지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그러한 표적인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그것의 의미에, 표적의 의미는 보지 못하고, 너희는 진짜 너무 신기하게 떡 먹었으니까 또 떡이나 먹으러 왔다는 얘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그런 교인 타입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냥 부흥이란 부흥해, 뭐 좋다는 건 다 쫓아다녀. 뭐 훈련 받고 뭐 하는데, 계속, 그럼 영적으로도요, 그냥 떡이 있고 정말 그 말씀의 양식을 취하는 게 있어요. 보기에는 영적이고 스피리추얼해 보이지만 그냥 쫓아다니면서 막상 그걸 많이는 먹는데 소화가 되어서 그것이 나에게 영적 영역으로 가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교회 다니는 분들의 90%는 그런 분들이에요. 저희는 그렇지 않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신랄하게 말씀하시죠. 6장 27절 말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말씀하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너희는 내가 오병이어의 그런 표적들을 이렇게 주고 해도 그것을 너희의 그런 가치관과 관점을 놓고 거기에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봤자 나는 예수라 하더라도 하나님 왔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나한테 내가 볼 때 내 편의에 맞는 도깨비 방망일 뿐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모든 의미가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떡 얘기 뭐 썩을 양식 영생하는 양식 말씀하시는데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면 지금 너 중심으로 썩어질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너 중심으로 가치관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그런 기적이 만 번이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29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너희들은 더 이상 너희들의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가치관 갖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영생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우리 몸이 죽어도 그 다음에 일어날 것에 대한 그런 가치관, 그런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슬프게도요, 교회가 욕을 먹고 세상을 점령하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 다닌 분들의 90%는 여전히 주일 예배만 끝나면은 월요일부터 주일 오후부터 다시 주일 아침까지는 세상에 나가서 자기 멋대로 살아요.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죽으라고 죽어라고 세상 것들 다 갖춰서 그거 갖고 자랑하고 비교하고 거기에 목숨 걸고 다 썩어질 양식이죠. 오늘 우리 저기 서아의 그러한 얘기를 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우리는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취해서 우리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머릿속에 저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런 기본 틀 여러 말하면 패러다임 기본적인 사고의 틀을 바꾸셔야 돼요. 저희 모두가 바꿔야 돼요. 기본 틀 관점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네 인생에 도움될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의로운 병기로 His 스토리에 그의 스토리에 그 역사에 내가 그분의 역사를 이루는 사명자가 될까 그 사고의 틀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런 틀을 갖추신 분들만이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것이고 그런 교인들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우리도 언제 갈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가는 그러한 표적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